우리가 지난 몇 주간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생각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주기도문을 자주 떠올리시고, 또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잘 알지 못할 때 이 주기도문을 떠올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기도해야 할 바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기도로 나아갈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되게 기도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입니다. 제가 이제부터 이번 주부터 한 두세 주간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하고자 합니다. 참 우리가 이 땅을 살 때에 우리는 다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소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사람이 그 마음 가운데 소망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인생이 살아야 할 의미가 사라지기 때문에 그는 더 이상 살 수가 없습니다. 먹고 마시고 숨쉬고 있지만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죽은 자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떤 형태로든지 그 마음 가운데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어떤 사람은 자기의 만족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정욕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돈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세상의 성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소망이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어떤 소망은 그 사람을 멸망으로 이르도록 하지만, 그러나 어떤 소망은 우리의 인생을 참되게 하고 복되게 하는 그런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 주간에 어떤 뉴스를 보면서 생각한 것이 있는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지금 막 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론사에서 예루살렘에 있는 어떤 선교사님에게 인터뷰를 하면서 그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떤가를 이렇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밑에 댓글에 사람들이 또 무지한 말을 막 달기 시작하는 거죠. 왜 남의 나라까지 가서 선교를 하느냐, 하지 말란 일을 왜 하느냐라고 하면서 막 그 댓글이 달리는 걸 봤습니다. 참 뭐 읽을 가치도 없고 반박할 가치도 없는 그냥 무지한 말이고 그냥 내뱉는 그런 편견에 가득 찬 그 소리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을 계속 본다는 것입니다.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에 끊임없이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악담을 퍼붓는 사람들의 말이 상식처럼 통용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몇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기독교에 대해서 이런 무지한 말들을 쏟아내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점점 그런 분위기들이 많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그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계속 이런 것을 보고 듣고 자신의 삶에서 경험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참 이성적으로 보면은 말도 안 되는 그런 그 말들을 우리가 듣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들을 계속 듣고 그리고 또 믿지 않는 이 세상이 아,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구나, 그런 걸 읽으면서 아, 원래 이런 사람들이 다 이렇게 생각하는구나라고 하는 것이 형성되게 된다면 그것이 이 믿는 사람들에게 가져다 주는 부담감은 점점 더 커지게 될 것이고, 우리는 거짓의 세상 속에서 진리를 지켜야 하는 아주 어려운 그런 환경에 처하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저는 이와 같은 어려움을 겪었던 우리 선조들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전서 1장 말씀, 여러분, 베드로전서가 왜 기록되었는지 여기에 서론에서 사도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아주 긴 말로 수신자들이 누구인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 보면은 여기에 거론된 이 지방들은 다 지금의 터키 지방, 소아시아의 각 도를 언급해 놓은 것입니다. 즉 소아시아에 있는 성도들, 그들이 누구라고 말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미리 예정하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부르셔서 택한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자기의 편지를 받는 성도들에 대하여서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렇게 장황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소아시아에 있는 성도들이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하여 이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그가 기록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세기 기독교의 상황을 상식적으로 알고 있지만 우리가 이 베드로 전서를 통하여서 성도들이 어떤 상황이 있었는가를 곰곰이 살펴보면 이 1세기의 성도들이 지금 현재 우리보다 더 나은 사정이 아니라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런 편견과 잘못된 인식과 그리고 부당한 고소와 수많은 사회적인 어려움들을 그들이 경험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과 사도들도 우리와 같은 그런 어려움을 경험하였을 때 우리보다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을 경험하였고 그런 가운데서 성도들이 낙담하고 교회가 사라졌느냐 하면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날로 더욱더 성장하고 승리하는 교회가 되었다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점에서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 교회가 당하고 있는 영적인 어려움, 그리고 이 시대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앞으로 당하게 될 그런 영적인 어려움들을 우리가 예상하고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 성도들이 그 마음 가운데 영적인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좋은 시기를 지나왔는지 모릅니다. 평안한 시기, 그야말로 번영하는 그런 시기를 지나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시기가 언제까지나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성도들은 정신을 차리고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보내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반응들이 우리의 영적인 삶을 심각하게 약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보내는 평가가 우리 자신을 정의하는 내용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는 영적인 위험은 무엇인가 하면 세상이 사람들이 끊임없이 교회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의 삶에 대하여 부정적인 말들을 끊임없이 할 때에 우리 성도들이 그와 같은 어려움 속에서 주눅이 들고 그리고 세상 속에서 자신을 드러내기를 두려워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란 것은 제가 우리 청년들과 캠퍼스 복음 교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경이나 수혜가 학교에서 학교에서 믿는 사람들과 좀 교제를 해라, 주위에 믿는 사람들을 좀 찾아보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자기 주위에 정말 교회 다니고 믿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30년 전에 저희들이 대학교 다닐 때에는 캠퍼스 안에 참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많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 많았고 거의 한 교회를 안 가본 사람들이 드물 정도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가보고 교회를 좋게 여기고 교회 안에서 무언가를 했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30년이 지난 지금 대학가에 있는 젊은이들은 거의가 기독교의 복음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거나 교회를 가보지도 않았고 그리고 기독교의 신앙에 대해서 무지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와 같은 급격히 세속화되고 있고 기독교의 복음이 사람들에게 다가가지 못하고 있는 이런 시대에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교회를 향하여 성도들을 향하여 적대적인 말을 하게 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서도 그것을 느낄 수가 있고 우리의 자녀들에게서도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 안에서 편안하게 지내기를 원하지 믿음 안에서 그렇게 편견 가운데 시달리고 사람들의 비방을 받는 일에 서기를 원하지 않는 것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여러분, 그러게 하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하는 부정적인 말들에 귀를 담아 듣고 그것 때문에 우리의 심령이 연약해지는 일들이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거짓된 평가이고 그것은 잘못된 생각들인데 여러분, 성도들이 그와 같은 일들 가운데서 우리의 영혼이 위협받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영적인 사실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지 그것을 올바로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은 세상을 이기는 그런 신앙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 세상으로 하여금 그 악한 말과 그 입을 다물고 과연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계시고 성도들과 함께 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시고 온 세상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우리 세대에, 우리나라에, 우리 사회에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자신의 영혼의 안전과 그리스도의 영광이 지금 우리 성도들과 교회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가 심각하게 인식하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바라보고 우리 자신을 인식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다가오는 이 세상의 영적인 대적이 무엇인지를 인식하고 그 위험 앞에서 우리 자신을 견고하게 해야 할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인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것을 위하여 이 세상의 위협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진정한 소망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 소망 위에 굳게 서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초두에서 모든 사람들은 다 마음에 소망이 있는데 그 소망이 헛된 소망일 수 있고 참된 소망일 수도 있다고 말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헛된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산다면 우리는 반드시 불행한 결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어떠한 것이든지 간에.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참된 소망 가운데서 그 참된 소망을 붙들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우리가 당하고 있는 우리 현실의 어려움도 극복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소망은 정말 우리의 영혼을 복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할 참된 소망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베드로전서 1장 말씀을 통하여서 먼저 생각할 것은 이 초대교회에 성도들이 처했던 상황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1세기의 소아시아에 있는 성도들은 우리보다 훨씬 어려운 상황 속에서 두려움을 느끼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박해로 인하여서 불안해하고 공포에 떨고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 전서에서만 보더라도 그들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의 성격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1장 6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여러 가지 시험이 있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근심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12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은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자신이 종이든지 자유자든지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다 자신의 삶에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순결하고 선한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이 세상의 사람들이 끊임없이 그리스도인들이 악행한다고 그런 비방을 했습니다. 그들이 이 성찬식을 행하는 것을 보고 사람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신다고 그렇게 그들이 오해하고 비방하는 일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얼마나 큰 곤란에 빠뜨렸는지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2장 19절 말씀 보면 그들이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들이 당하는 고난이라는 것이 애매하게 고난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큰 잘못이 있거나 그들이 불의한 것이 있어서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애매하게 억울하게 고난을 받고 있었습니다. 3장 16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들은 선을 행하고 있었지만, 선한 삶을 살고 있었지만 그들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로 인하여서 그들은 공개적으로 부끄러움을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소아시아에 있는 성도들이 그들의 삶에서 경험하는 이런 어려움들은 여전히 우리 시대에도 성도들의 삶에서 나타날 수 있는 어려움 중에 하나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있는 세상 속에서 그들의 삶에 있는 우상 숭배적인 삶을 멀리하고 그들의 사욕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악하고 음란한 삶을 멀리하고 그리스도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그런 순결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성도들은 세상으로부터 비난당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눈에는 그리스도인들의 그 순결한 삶이 도리어 자신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을 비난하는 그와 같은 일을 서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애매하게 고난을 받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작은 실수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옳은 행실도 미움을 받는 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도의 가르침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야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따르는 고난이 우리를 넘어지게 할 수 있는데 사도는 우리 성도들이 그와 같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1세기의 성도들이 그런 고난을 당했다면 여러분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고난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상하고 그것을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너무 편안한 시대를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기독교가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아왔고 그리고 세상이 이 교회를 향하여서 교회가 어떤지 그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교회에 접근하는 동안 여러분 교회는 편안한 시대를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한국의 교회는 더 이상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시기가 지났습니다. 이 한국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혹독하게 그 진실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평가받아야 하는 그런 시대에 들어서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대면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눈에 불을 켜고 교회가 어떤 곳인가 들여다보기 시작하고 그들이 자신들의 이성으로 우리를 판단하기 시작할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이 불신앙적인 그리고 올바르지 못한 일들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수많은 비난거리를 만들어내게 될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 비난도 우리에게 일어나겠지만, 그러나 성도들의 선한 삶도 그들에게는 비난거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에 따르는 고난은 무슨 세상이 우리를 위험에 빠뜨리는 대단한 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법이 적용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영적인 것들을 시험당하는 그와 같은 일들을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직장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인하여서 손해를 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교회에서 집단 감염이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났는데, 여러분, 그 직장 가운데서 일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제 친구의 교회에 있는 어떤 한 청년은 일요일만 지나고 월요일만 되면 교회가, 그 직장에 출근하면 직장에 있는 상사가 너 어제 교회 갔었냐라고 묻고 확인하는 것이 일이랍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자기는 교회 가는 것이 두렵고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제가 몇 번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것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런 일을 빌미로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는 일들, 즉 교회 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미운 것이 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우리 사회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웃 간에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편견을 가지고 우리를 대하는 것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친구들과 가족들 안에서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고난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고난의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일들, 우리가 뭔가 잘못해서 일어나는 일이든, 우리가 선한 일을, 선한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비난을 당하는 일이든, 여러분, 그런 일들은 항상 우리에게 존재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런 일들 가운데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그 모든 일의 배후에는 사탄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탄이 원하는 것은 성도들의 영적인 힘을 약화시키고 하나님의 교회를 무력화시키는 것이 사탄의 목적입니다. 그는 복음의 역사를 회방하기 위해서 그 어떤 일도 실행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사탄인 것입니다. 사단은 온 세상의 권세자들과 그리고 믿지 않는 악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회방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낙담시키는 일에 있어서 하나 되는 일에는 주저하지 않는 그 일을 실행할 수 있는 자가 바로 사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그분이 행하신 일은 그 어느 누구도 비방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권세자들과 종교 세력들과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방하고 또 예수님을 죽음에 이르게 하였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단의 역사와 그의 목적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고, 우리 성도들은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신앙에 대한 도전이 바라과 같은 사단의 역사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이런 영적인 현실을 올바로 인식하지 못할 때, 이해하지 못할 때 우리 교회와 믿는 성도들은 그 영혼에 큰 해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어떤 나쁜 일들보다 더 나쁜 일들은 우리 성도들이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쉽게 낙심하고 뒤로 물러나고 영적인 침체에 빠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와 같은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동안 교회가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라는 말로 사람들의 마음을 얻었는데 여러분 그것이 이제는 도리어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위태롭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받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떤 특정한 면이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에서 건진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영적인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에도 여전히 고난이 따라오고 이 삶의 어려움들을 면할 수 없습니다. 도리어 신앙으로 인하여서 당하는 어려움들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람들은 참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이 없을 때에 우리의 삶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왜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시지 않는가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을 가지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된다면 사단이 승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실의 어려움 때문에 낙심하고 영적인 일에 열심을 내기를 포기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사단이 우리 성도들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밀어넣는 그런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때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야 될 때인 줄 알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한 시대가 놀랍게 복음으로 말미암아 흥황하는 그런 시대가 있었다 할지라도 한 세대가 지나면 불신자들이 가득하고 교회와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고난의 때에 깨어있지 못하고 사단의 역사로 말미암아 넘어진 결과가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가 건물로서 우뚝히 서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의 내적인 영적인 삶이 하나씩 하나씩 무너지게 되고 세속화된다면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그 교회는 사라지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영국과 유럽의 많은 교회들이 건물로는 존재하고 있지만 거기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몸으로서의 교회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그들 안에 있었던 영적인 퇴보의 결과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도 1세기의 성도들처럼 우리의 삶에 당하는 고난, 그것을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 말아야 되고 또 그러한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쇠약해지지 말아야 되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사도 베드로는 어떻게 성도들을 격려하고 있습니까? 여기에서 사도 베드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두 가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가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그것은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이것을 이기자고 서로 격려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격려한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려우니 서로 기도하자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는 좋은 것이지만 그러나 기도한다고 기도하는 그 행위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걸 말하지 않고 그것보다 좀 더 근본적인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역사가 그 마음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장 3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분명하게 인식하는 것이 이 고난과 세상의 위협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세상을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하는 그 악한 말들에 너무 신경을 쓰지 말아야 합니다. 그 사람들이 왜 그런 말을 하는가 우리는 들여다보아야 되죠. 그래서 참 그러한 비난이 우리가 정말 받아들여야 할 그런 것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듣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해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문제들은 세상이 말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깨닫고 알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합당하든 합당하지 않든 세상의 그와 같은 말들보다 우리가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왜 찬송합니까? 그 많으신 긍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산 소망을 가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나서 산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인지를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바로 거듭나서 산 소망이 있는 자들은 우리의 삶에 어떤 고난과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있기는 하지만 그가 정말 거듭나지 못하였고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서 소망을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들은 세상의 소리가 너무 크게 들립니다.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할 때 그 마음이 요동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눅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다면 그렇다면 사단은 교회 안에서 강력하게 힘을 발휘하게 될 것이고 나쁜 여론을 만들게 될 것이고 다른 사람들을 낙심시키는 그와 같은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로 자기를 숨기고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게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게 된다면 우리 자신의 영혼도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되지 못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도 한 세대가 지나가면 사라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 이 고난당하는 1세기의 성도들을 향하여서 그들에게 권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그로 말미암아 너희를 거듭나게 하셔서 너희들의 마음 가운데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게 하시지 않았느냐라고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렇게 우리가 거듭나서 산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라야 이런 우리의 삶에 있는 여러 가지 시련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은 우리에게 있는 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것보다 교회가 더 고민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는 교회 안에서 정말 거듭난 성도인가? 우리 교회 안에서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영혼들이 거듭나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어려움에 대하여서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서 용기 있는 그런 심령을 우리가 유지하고 있는가? 그것을 살피는 것이 우리에게 훨씬 더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렇게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 산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그 성도들은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역사하는 믿음을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에 베풀어 주신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는 원천이 된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나는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거듭나서 하나님을 향하여 산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인가? 그 소망이 우리의 삶에서 순간순간 세상이 하나님을 대적할 때에, 그리스도인들을 비난할 때에, 사단이 우리의 영혼을 뒤흔들 때에, 우리는 이 소망을 붙들고 사단의 헛된 속삭임을 우리가 물리치고 대적할 수 있는 자들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세상이 두려워서, 세상 사람들의 말이 두려워서 움츠러드는 그런 영혼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가 정말 소망이 있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사는지 돌이켜보고 우리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우리가 용감하고 담대하게 주님을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할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르쳐주는 것이 있어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서 우리가 힘을 다하여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이켜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서 그것을 붙들고 힘겨워하면서 부정적인 생각 속에서 불평하는 그런 사람으로 존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사도는 우리에게 거듭난 성도들은 이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하늘의 소망을 바라본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여러분 이 거듭난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그들의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것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을 당해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우리의 소망이 세상에 있는 것에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이런 저런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우리에게 하는 말이 얼마나 우리에게 크게 다가오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리스도인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이 썩어질 세상, 이 죄로 인하여서 더러워진 세상, 곧 없어질 이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우리의 유업으로 소망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서 거듭난 성도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우리 마음 가운데 더 큰 소망이고 힘이 되기 때문에 성도들은 현실의 어려움을 이길 힘을 얻는 것입니다. 세상의 비난에도 애매하게 욕을 당해도 마음이 약해지거나 뒤로 물러서지 않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에는 세상의 안락함에 유혹되지 않습니다. 세상의 물질에도 유혹되지 않습니다. 거듭난 성도 안에 있는 이 소망은 하늘의 기업을 얻고자 현실의 고난을 감내하는 그와 같은 놀라운 힘을 발휘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소망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보이는 세상에 소망을 두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적어도 이 교회 안에 발을 들여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라면은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이것이 너무나 확실하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어떻게 우리를 보는가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이 그 어떤 말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늘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담대한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느 때 한 번 가지는 마음이 아니라 이 소망은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일생 동안 순간순간 매일매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야 할 것이 바로 이 소망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가 육신을 이길 수도 없고 세상을 이길 수도 없고 우리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 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망이 우리 마음 안에 약해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사도 베드로가 성도들을 격려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비록 고난을 당하지만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5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참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비방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여러가지 국면에서 믿음의 시련을 경험하게 될 때에 여러분, 우리는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으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하는 말을 여러분,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도울 자가 없는 것 같고 우리가 보호받을 곳이 없는 것 같고 세상이 교회를 이길 것 같고 사단이 우리 모든 성도들을 삼킬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우리 마음에 엄습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1세기의 성도들을 보십시오. 그들의 실제 삶을 주관하는 것은 로마의 황제였습니다. 그들은 로마의 황제에게 절하지 않으면 죽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경제적인 삶을 좌우하는 것은 자신들이 속한 도시의 우상 숭배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자신의 삶의 터전과 기업도 유지할 수 없는 그런 위협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웃들은 그리스도인들을 고발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로잡혀 갈 때에 그들의 재산을 갈취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아주 유리한 국면에 믿지 않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 신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현실은 그러하였지만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성도들은 말세까지 주님이 다시 오셔서 하늘의 영광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시기까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그 능력 안에서 안전할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가 이제는 곧 망할 것이라고 그렇게 끊임없이 우리의 귀에 말하지만 그러나 현실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거꾸리 트임을 당할 것 같지만 결코 거꾸로 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자신이 복음의 사역을 하는 동안 겪었던 그 수많은 어려움을 거론하면서 그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자신들의 만물의 찌꺼기 같고 곧 없어질 것 같았지만 그러나 결코 넘어지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를 믿는 모든 성도들을 끝까지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죽은 후에 천국 가는 것만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소망이 아니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성도들의 삶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편에 서서 담대하게 주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의 현실은 우리가 곧 넘어질 것 같고 망할 것 같지만 그러나 절대로 망하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약과 구약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거기에는 수많은 말씀들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의 보호하심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서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말합니다. 여러분, 요한은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다고 이야기해 줍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토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31절 말씀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사실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그냥 좋은 말로 여기지 말고 거듭난 우리 성도들을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으로 확신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결코 마귀가 우리를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 자신의 삶에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기꺼이 하나님께 피하고 그분을 의지할 줄 알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와 같은 믿음의 발걸음을 뗄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대적한다고 해서 그것이 두려워서 얼어버려서 믿음의 그 발걸음을 한 걸음도 떼지 못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버리는 그런 나약한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들의 삶에 고난이 없는 안전을 약속하신 적이 없습니다. 도리어 고난 가운데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우리의 영혼을 굳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비록 교회가 약해 보이고 세상이 크게 보여도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십니다. 특별히 거듭나서 산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위하여 담대히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영혼 안에서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굳게 붙들고 그리고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그의 능력을 확신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삶에서 불신앙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의 남은 때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